이사야서 예언서 중 제일 긴 책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어가 많아서 인용이 많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 20년, 망한 후 30년, 근 50년간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활동 무대는 남유다입니다. 왕 앞에서 조언을 주는 로얄 코트 선지자인 셈이죠. 유다왕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두 번 받은 시대입니다. 기원전 734년과 701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722년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포위 공격, 고대 근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동맹 외교, 침략 전쟁, 패자와 승자, 그 파급력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의 역사적, 정치적, 국제적, 사회적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사야서의 배경,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734년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말리아 왕 사이 동맹을 맺어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하스를 제거하고 대리 왕을 세우려는 목표였죠.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아하스는 떠오르는 세력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수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전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라와 당나라 대 고구려와 백제 세력의 대결 같습니다. 예루살렘 포위 공격의 결과 실패했습니다. 아하스를 몰아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아하스는 대신에 디글랏 빌레셋의 신하로 들어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열왕기 하 16장 5절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애워쌌으나 아하스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넣어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신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아수르 보호국으로 전락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아수르가 이 전쟁 개입으로 제국의 영토와 영향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722년 무너지고 함락됩니다. 고대 근동 역사를 흔드는 첫 번째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선지자 이사야의 비판, 유다왕 아하스의 행태에 대한 그 비판, 열왕기서 혹은 신명기적 역사 편집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비판합니다. 자, 두 번째로 701년 33년 후 예루살렘이 또 공격받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로부터 직접 공격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더 강성해진 아수르의 패권 정책은 새로운 왕 산헤립 아래 더 심해졌습니다. 저항하는 작은 왕국들 징벌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킨 왕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조공을 바쳐들었어요. 그러나 아수르 패권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죠. 이러한 반항은 아수르 산헤립을 격분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고대 근동지역의 다른 도시들, 이를테면 라기스와 아스글론을 제압해뜨렸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이사야서 36장에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젠 예루살렘 차례입니다. 이 포위 공격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철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선지자 이사야는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처럼 아들 히스기야에게도 조언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버겁지만 막대한 조공만 바치고 예루살렘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 말이 약간 뭐 확대 과장이긴 하지만 이게 역사적 맥락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 선지자 선지서를 보십시다. 첫 번째 포위 공격 734년 때 이사야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왕 아하스에게 우리의 선지자가 반응한 것은 이사야서 7장 8장에 있습니다. 한 아기의 등장입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굉장히 상징적 행위이죠. 7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런 장면은 선지자들에게 유행이었던가 봅니다. 아들 이름들이 의미심장한데요. 이를테면 스알 야숩 오직 남은 자만 살아 돌아오리라 7장 3절입니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 발음이 어렵죠. 노량물 챙기기에 신속하리라 8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파괴와 약탈 그리고 포로라는 뜻이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 했겠어요? 7장 4절에 삼가 왕은 조용히 하십시오. 네, 적의 포위 공격을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암시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아니하면 서지 아니하리라. 7장 9절입니다.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스스로 아들을 낳으면서까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또 보십시다. 이번에는 잘 아는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 8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장명으로 예언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임신한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볼게요. 하알마 하라. 임신한 젊은 여자를 영어와 한글 성경은 처녀로 번역했는데 잘못입니다. 원래 말을 분석하면 명사 젊은 여자에다가 형용사 임신한이 붙어 있습니다. 곧 낳을 때를 기다리는 이미 임신한 젊은 여자입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식들 이름 지난주에 다루었지요. 이스루엘. 로암미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에게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아내일 수도 있겠죠. 두 아들 스알야숙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셋째일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아하스의 왕의 아내 왕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기가 히스기야라면 근데 연도가 안 맞아요. 그때는 701년이고 우리는 지금 734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에서 가까스로 막은 왕입니다. 칭송받는 왕이지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코멘트가 신기하게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야웨 임모라고 읽습니다. 혹은 아도나이 임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너무 비슷하죠. 비교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그가 우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브라임을 소개했고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서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뜻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왕의 아기 히스기야일 수 있습니다. 유다를 구할 수 있는 앞으로 태어날 왕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게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사야서에 임마누엘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 히스기야를 찬양하는 노래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다윗의 나라, 군림, 영원, 보존, 히스기야를 칭송하면서 동시에 다윗 언약으로 연결시키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신교의 예배와 신학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역사적 연도의 정확성은 없지만 마태가 이 구절을 사용하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사야죠.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쨌거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촉구 삼가 왕께서는 조용하십시오라는 조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실 왕이라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조언이 귀에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한 일이 뭡니까? 굴욕 외교, 조공 외교를 택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합작 공격인데 날 좀 살려주시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 보기엔 재앙입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지자 이사야의 눈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 한가운데 즉 성전에 함께 계시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이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위 공격 701년에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다. 지금까지 734년 포위 공격 상황을 두고 이사야 아하스 사이를 보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은 33년 후에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번엔 아들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합니다. 히스기야도 외세 애굽에 붙어서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질책이 매섭습니다. 여호와를 저버리다니, 기울어지는 세력 애굽에게 기대다니, 여기서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가 보여주는 괴상하지만 상징적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쇼 같은데요. 아주 충격 요법으로 모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뻘거벗고 활보하는 거예요.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면 벌거벗기고 손발을 사슬로 묶입니다. 애굽에 붙어 살겠다고? 네가 실수한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야? 빨가벗고 끌려간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미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억에. 끔찍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측근들 애굽 동맹 전략을 맹비난하는 겁니다. 저들의 국가 유지 철학은 기병과 마병에 있고 탱크와 장갑차와 전투기 폭격기 핵무기에 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이사야의 말씀은 간결합니다. 애굽 사람?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야. 마병 철기구는 육체요 영이 아니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문입니다. 이 역사적 이야기가 이사야 36, 37, 38장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히스기야 왕의 조언은 아수르에게 조금부라도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초기 메시지와 모순 같지만 그때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분노 막대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항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조언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한 약속이 있으니까, 시온이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시온성을 없애려 할 뜻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아수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37장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네, 다윗과의 언약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범접불가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의 파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오히려 남유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언약을 강조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모세 언약을 강조한다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저주보다 회복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에게 출애굽 시내산은 중요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 이사야에게 깊은 영향도 주었으리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에게 더 중요한 건 시온입니다. 다윗의 집입니다. 어쩌면 다윗으로 모세를 살짝 덮는 느낌? 모세 언약에 따르면 나라의 폭정과 실정에 저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 시온 언약에 따라 이사야는 시온이 망할 일 없다. 다윗의 집이 망할 일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외치는 이사야, 일관적이죠. 남유다, 예루살렘의 위기, 변함 없습니다. 없지만 기회가 있다고 외치는 것이죠. 어떤 기회? 다윗의 집과 맺은 언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께서는 여호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의존하십시오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위기 돌파는 군사력도 외교 전략도 아닙니다 왕이시여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예요. 모세 언약에 따라 벌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라는 요구가 갖출 기준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이사야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입에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실어 보냅니다. 때가 되면 남은 자 10분의 1가량의 외침을 알아듣겠죠? 선지자의 믿음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벌도 내려야 하고 동시에 자비도 베풀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랬죠. 하나님 얼마나 이 자들이 오래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보고 못 알아먹습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6장 11절 13절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를 보내는 역할 바로 이거죠. 아모스 호세아에게도 비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질문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여 돌아오게 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언약이 갱신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과 자비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집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더디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형벌은 필연적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푸는 구원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사야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까요? 여러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종종 발견됩니다. 보통 1장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6장에 나옵니다. 연도순이 선지서 기록의 우선순위 1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어쨌거나 이사야 어떻게 부름받은 건가 보십시다.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지요. 마음, 귀, 눈 역순으로 한 번 더 써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냉혹합니다. 염려하건대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달음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멸차신가,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사이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형벌, 멸망이죠? 언약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점에서 이사야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해를 해야 하겠죠? 선지서를 읽으십시다. 아모스 호세아 메시지와 공유하는 이사야 메시지도 읽어보십시다. 사회 정의 실종, 도덕적 타락을 맹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유입니다.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장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모스와 같은 메시지예요. 저들을 도덕적 타락의 샘플,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으로 빗대었습니다. 1장 11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른 하나님이시다. 제사 100번 드려도 올바른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죠. 니들 재물에 나는 질렸다. 절기 명절에도 나는 질렸다. 이런 표현 쇼킹하죠. 네가 눕던 화려하고 넓은 집, 횡하게 뚫려 거주자가 없을 거야. 내 백성의 배가 고프고 목이 타도 포로로 잡혀가도 아무도 찾아보지 않을 거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들을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네 손을 봐라. 피다 피. 제발 제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다오. 공의에 힘쓰다오. 고아들을 거두어다오. 과부들의 변호사가 되어다오. 네, 학대받고 억울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변호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어떠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어 오늘 저희들 백그라운드도 살펴보고 또 이사야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저들의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질문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엄침한 현실을 보기 전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나의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